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각자의 사는 곳이 다르고 그 처한 형편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 각자의 형편 가운데 오직 자녀의 영생의 유익만을 위해 성실과 친절로서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경험이 같을 줄 알기에 더욱 반갑고 그 친밀함 또한 충만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연약한 죄인 자녀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보이는 성도들을 가까이에 두시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기쁜 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더욱 아버지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에서 각자의 넘어짐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가르치시어 오직 살아서 도우시는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심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매일의 축복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한 성도의 간증이 우리의 매일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 배운 바 가장 흉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또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해 품고 있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숨기고 있는 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보이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할 만큼 충분히 가증하며 흉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생의 유익과 안전을 해치는 죄, 내 안에 숨어있는 흉악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멸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온 마음을 드리며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을 다 함께 간절한 기도로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안식일에 저희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반응하고 싶습니다. 저희 안에 그 마음을 주십시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집에 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참 안식의 날에 약속하신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 충만히 임재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 입에 거짓이 없고 괴휼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올바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이전에 우리의 동기가 어떠했느냐를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죠.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우리의 행동과 또한 우리의 용모와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6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그 집에 가서 참 그 다윗을 뽑아서 거기에 이제 기름 붓게 하시기 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했지만 주님께서 다 이제 제쳐놓고 목동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게 하시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 여기 참 흥미를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제 큰 아들을 보고 사무엘이 혹시 이자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엮어서 볼 때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있지 못하다 그런 말이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 보십시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정말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 혼과 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기계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이 명령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를 하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의 그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죠. 그렇죠? 컴퓨터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갈아 끼울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육체와 영의 관계를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이제 전도 세미나 할 때 제가 이 컴퓨터와 우리 몸의 관계와 영의 관계를 제가 자주 설명하곤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참 흥미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프로그램에서 집어넣어 놓으면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프트웨어가 그 어디 속에 존재하느냐면 그 컴퓨터 칩 속에 컴퓨터의 하드웨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꼈다 뺐다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이 우리 만질 수 있는 우리 육신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 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 몸을 이용해서 존재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 몸을 이용해서 몸 속에 배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우리 육체와 또한 지성적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이성적인 그런 존재를 혼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부분을 영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과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혼만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거듭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님과의 하늘의 우리 창조주 조물주와 함께 관계를 맺는 그 시간부터 우리 속에 영이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은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 배어 들어가 있으면서 그 영이, 그 이성이 우리 몸을 지배하죠.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이 거기에 있는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컴퓨터 칩들, 메모리 칩들을 지배해서 작동시키는 것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찔러서 그 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배어 들어가 있는 무엇, 우리의 영을 찔러서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파헤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떻게 끝에 말씀하기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의 육체의 관절과 골수를 왜 찔러 쪼개십니까? 그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우리 뼈의 관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골수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모든 육체 속에 스며 들어가서 나를 지배하는 나 자신인, 우리가 나 할 때 무엇이 납니까? 우리의 심장이 납니까? 우리의 간이 납니까? 우리의 손이 납니까? 우리의 발이 납니까? 우리의 다리가 납니까? 무엇이 납니까? 내 속에서 내 육체에 거주하고 있는 나, 내 영이죠. 내 이성이죠. 그것이 나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모든 세포와 모든 기관들, 나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나인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미소를 담고 있을지라도 그 이 미소 뒷면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동기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아주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동기와 생각과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지막 시대 14만 4천에서 말할 때, 마지막에 참 여자의 남은 무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사시면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하셨으며 성령이 충만해서 청결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는 믿음뿐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설명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점과 흠이 없다, 입에 거짓이 없다, 흠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가운데 내가 아는 것, 생각나는 것, 기억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전부 주 앞에 회개하고 정말 후회하고 죄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죠. 건망증은 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건망증도 죄라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결해질 수 없게요.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주 앞에 드리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 우리는 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라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진실되게 주 앞에 나가면 우리가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된 회개와 고백이 있으면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기억나는 모든 죄를 주 앞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정말 슬퍼하면서 주님 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 참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깊이 회개하는 영혼은 주님께서 흠이 없는 자라고 인정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할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과 흠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가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 행동 뒤에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면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동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동기, 하나님께서 동기를 감찰하신다, 동기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의로운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동기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겐 참 그리스도인 되는 생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동기는 우리 마음과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자주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과 혼은 우리의 몸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처럼 동기도 우리 마음과 분리돼서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실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기는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충동일 수도 있고 유혹을 받는 유혹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당신이 왜 그렇게 했어, 어떤 동기로 이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우리가 동기로 심판받는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좀 이해하는 것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그저 그냥 일방적으로 그저 상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나가지만은 어떤 때는 이런 단어 하나를 우리가 짚어서 이해해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기는 어떤 우리를 자극하여서 어떠한 행동이나 계획을 하도록 만드는 어떤 실제 뒤에 있는 이유 같은 것이에요. 우리 어떤 일을 했어요? 그것을 하게 만드는 뒤에 있는 실제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제가 주 앞에 참 크게 회개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것을 그 회개 경험 가운데 또 한 가지 무엇을 제가 회개했냐면 제가 제 아이들에게 말이죠. 피아노를 가르치고 또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이런 동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이건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커서 좀 피아노 잘 치고 또 바이올린 잘하고 한번 해봐. 얼마나 너희한테 유익이고 좋겠니?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을 했죠. 또 그것도 사실이죠. 그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사실인데 어떤 동기가 숨어 있냐면 전 이 음악엔 좀 제가 귀가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어떤 빠른 악기를 들어도 그것이 악상으로 제 머리에 떠올랐으니까. 어떤 박자도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음악에 예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다가 조금 잘못 건드려서 잘못 치면 그 잘못해서 다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겨운 겁니다. 이 아빠만 들어오면 말이죠. 물론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게 이제 힘들지만은 아빠가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것입니다.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봐라. 이제 크리스마스 음악회 할 때 교회에서 장로님들 아이들은 올라가서 참 멋있게 하는데 목사 아이가 올라가서 잘못하면 되겠어? 나아야지. 그런 동기가 제 마음속 깊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선한 일로 보이고 주님의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뒤에 숨어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나를 움직이고 푸시하고 밀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뒤에 이유, 파워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있는가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동기는 우리의 타락된 본성 자체에서 우러나오거나 어떠한 습관에서 돌출되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동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 자꾸 습관으로 자꾸 해오면 나중에 자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기적인 아니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그렇죠? 이 동기가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죄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는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깊숙이 숨어있는 생각이나 소원으로서 의지를,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힘이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동기에 대해서 우리 자꾸 이렇게 따져서 보면, 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저 앞에 정결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느낌이나 생각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나의 의지를 움직이고 행동화하게 나를 푸쉬하는 힘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동기를 어떻게 하면 의로운 동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죄인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얼굴 까만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핀으로 씻어서 하이게 될 수 있느냐? 없을진저 너희도 너희 마음을 너희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동기를 정결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의 의의 경험과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저 앞에 겸비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인사할 때 허리를 얼마나 많이 몇 도 각도로 이렇게 굽히느냐에 따라서 겸손이 결정지어진다면, 그렇죠? 우리가 친구나 아는 사람하고 인사할 땐 약간 굽히고, 자기 선배나 어른들한테 조금 더 굽히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90도 각도로 다 굽히고, 여러분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가 전할 때 우리 각도로 굽히는 그 각도에 따라서 우리의 겸손을 결정짓는다면, 그러면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제일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저기 한국 뭐 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보세요. 얼마나 깍듯하게 기가 막히죠. 뭐 어떤 땐 와서 말이죠, 무릎을 딱 꿇고 와서 예 손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가지고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겸손은 동기죠. 우리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을 정도로 주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그것이 겸손이죠. 내 힘으로 내 마음속에는 악한 동기 하나 바꿀 수 없고, 내 마음속에는 불의한 동기를 의롭게 하나 바꿀 수 없는 무력한 죄인인 것을 느끼고 주 앞에 부복할 때 그것이 겸손이죠. 주 앞에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것을 인정하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라고 주 앞에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는 것이죠. 겸손은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어떤 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주 앞에 교만해질래야 교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기입니다. 동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동기를 계속적으로 품게 되면 그것은 강력한 습관이 되고, 동기는 우리의 마음 밖에 있는 다른 개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동기를 그러므로 주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된 동기를 품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가룟유다는 잘못된 동기를 계속 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계획보다 자기 계획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과 남들을 무시하는 생각과 자기가 더 낫다는 생각과 성령의 음성보다 자기의 고집을 계속 꺾지 않는 그러한 동기를 계속 품어왔습니다. 그를 그 동기는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동기가 그를 지배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랬어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올바른 의지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의지의 행동이 달려있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런데 그 올바른 의지의 행동은 뒤에 있는 의로운 동기가 받쳐주고 또한 그렇게 이 만들어줘야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 앞에 늘 조아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또한 주 앞에 마음을 바치게 되고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기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려는 목적,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냐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냐 말입니다. 동기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결심이에요. 선택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의의 동기를 가지고 살면 의롭게 살게 만드는 충동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죠? 의로운 동기는 다른 말로 바꾸 말하면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충동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서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것일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롭게 살고 의롭게 생각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또한 의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려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 스스로 생길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성경은 그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자는 아무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고 선포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이야기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자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의로운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동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하면 거룩한 생활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거룩한 동기에 의해서 충동되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어 아니면 돌출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감적인 이야기죠. 그것이 거듭난 자의 상태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의로운 목적이 주는 충동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가 의롭게 변한 것이에요. 그 동기의 충동 때문에 의로움이 좋고 주님의 계명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감사하고 마음에 찬양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병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아무리 힘이 와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충동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의 순수함과 의로움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얘기할 때 우리의 동기의 의로움도 반드시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표준에 대한 자연적인 충동과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고 완전히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사 그렇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에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고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 때 어떻게 돼요? 믿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극하게 우리를 취급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보고서 감동하여서 생기는 나의 반응이 믿음이지 내가 먼저 믿으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믿으라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이해하고 마음에 감동이 생겨야 자연히 그 마음 가운데 믿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가 신생아가 어머니가 계속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을 걸 먹이고 칭얼거릴 때 안아주고 무서움은 또 끌어 안아주고 계속 사랑을 베푸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자연히 어머니를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믿음 자체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자연히 생기는 선물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해하고 감동될 때 내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과 이런 동기가 생겨버리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마귀가 혹시 다리를 걸어서 혹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경험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의도적으로 마귀를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의 그 의로운 충동과 동기의 충동과 감사의 충동과 믿음의 충동이 반응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에 맞장을 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삶입니다. 맨날 죄를 보고 마귀 유혹을 보고 아 저거 하고 싶은데 아유 하지 말아야지 아 저거 좋은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죄를 승리한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동기가 매일 내 속에 심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그런 것처럼 눈 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의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 그저 위에서 뒤집어 씌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목적의식, 이 동기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동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에 대한 소원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에요. 충동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펴서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저주를 선고하시는 그런 이 말씀이에요. 먼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해와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렇죠? 아니요. 아담과 헤어린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뱀이 꼬이는 일을 제일 먼저 했으니까 사탄에게. 사탄의 범죄와 반역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앞으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물론 헤와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 한 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남은 무리,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귀와 그들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원수 관계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I will put an enmity between them. 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다시 말해서 마귀와 악령들과 마귀의 악한 천사들과 또한 예수님과 그의 후손들과 거듭난 자들과 사이에 또 마귀의 후손들인 악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거듭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여자에 남은 백성들과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원수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쉽게 얘기하면 마귀와 죄와 반역과 주님의 의로운 백성들 사이에 무엇을 두시는가? 원수 관계를 맺게 하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I will put an enmity between them. 나는 그 둘 사이에 적개심을 둘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주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동기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계명을 어기는 것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적개심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10년, 20년, 50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애를 써서 돌을 닦아도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기 불교에서 말이죠. 가서 돌을 닦는 거. 선. 그렇죠? 그 선의 사상. 그러면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네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돌을 닦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돌을 닦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무엇을 채우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비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고 주의 말씀과 진리를 채워서 내 동기를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죄가 너희 속에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너희 속에 왕노릇한다. 그리고 죄도 파워지만 성령의 역사인 은혜도 파워예요. 우리 속에서 그러한 동기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심으로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마귀에 대해서 반역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적개심을 주의 은혜로 넣어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한 구속의 문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초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의의 동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걸 자꾸 구해서 그것이 내 속에서 충동질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견딜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동기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이해될 것은 거듭난 다음에 이런 동기가 바뀌는 것이고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에 좋아하던 옛사람이 좋아하던 것을 우리가 다시는 원치 않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떻게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뻐드렁이가 똑바라져요? 우리의 삐뚤어진 코가 똑바라집니까? 우리의 죽은 깨가 다 없어집니까? 혹이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똑같아요. 생김이 똑같고 똑같지만 무엇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요.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의 뜻이 바뀌어요. 우리의 선택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의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그것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받는 은혜입니다. 나누어주는 의, 매일매일 나눔을 받아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의롭게 만들어주는, 입혀주시는 의를 있습니까? 그럼도 매일매일 나누어주신 그 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속에 어떻게 의가 생기며 어떻게 의가 유지되어 나가는지에 대한 나의 이해가 분명해야 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중요해. 신학, 잘못된 신학을 가리키는 건 문제지. 신학은 theology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연구가 신학이에요. 근데 요즘에 신학이 잘못돼서 많은 경우에 잘못 가르쳐요. 사람들이 구원의 경험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비죠. 구원은 신비예요. 구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두 가지 신비가 있죠. 불법의 비밀과 경건의 비밀. 마귀의 역사, 죄의 역사, 신비가 참 이상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아, 어떤 때 말이죠. 신문이나 어떤 때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이건 뭐 악한 짓이 아니야. 악랄한 짓이에요. 있을 수,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짐승만도 못하지. 무시무시한 일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이, 불법의 비밀, 죄의 비밀, 마귀의 비밀도 참 그 비밀의 신비의 신기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밀, 성령 역사의 비밀, 그것도 신비요. 참 이상해.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주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 마음의 동기가 바뀔까요? 어쩌면 우리의 의의 동기가 바뀌어 우리 마음이 달라질까요?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롭고 아름다운 동기로 대치될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의를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까요? 어떻게 원수에 대해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예? 그 좋아하던 옛날에 옛사람의 습관을 미워하고 이젠 등을 돌리고 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성령의 은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을 한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약은 자기 몸에 흥분을 가져다 두고 좋게만,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냥 원해요. 거짓 평안을 갖게 해요. 굉장히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은 청년이 말이죠. 그 마약을 딱 하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요, 이 제 왼쪽 이 손목 뼈가 부러졌을 때 제가 한 두 달 동안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꺾어졌으니까 저 이 의사가 말이죠. 이렇게 와서 가만히 이렇게 엑셀 찍고 보더니 It's bad fracture. 아주 나쁘게 꺾어졌대. 부러졌대. 이제 손목이 가만히 살펴보더니 이게 딱 묶어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원 가운데 제일 듬직히고 힘센 간호원을 불러오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힘센 간호원을 불러오나. 저보다 등치가 더 커. 큰 여자가 오더니 제 어깨를 꽉 붙잡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사를 놓고서 물론 이제 몽은 주사를 좀 마취 주사를 놨죠. 그 다음에 이걸 잡아 당기는데 와 마취를 줬는데 아프더라고요. 제가 막 좌절될 것 같아요. 이걸 당겨 그 부러진 뼈를 당겨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옆에다 딱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 머신을 갖다 놓고 스크린 보면서 당겨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이제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이제 의사가 와서 말이죠. 드릴을 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죠. 이 그 전기 드릴이잖아요. 이 돌리는 거. 그걸 가져왔는데 아 여러분 이 정형외과 가면요. 이게 다 목공소예요. 목공소, 철공소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 다른 데가 목공소예요. 거기가 목공소예요. 이 와가지고 그걸 전기 들어가지고 제 앞에 와가지고 징징 이렇게 이제 또 연습을 해봐요.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징. 얼마나 저 얼마나 까불어치겠어요. 제 이거 뭐야 지금 뼈를 뚫는데 제 눈 보는 눈 앞에서 그냥 막 뼈를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는 다음에 거기에 이제 쇠 심지를 박아 이렇게 이쪽도 박고 쇠로 이렇게 다리를 딱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그러니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잠을 잘 수 있어요. 아파서 이 아프니까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고 단 몇 분도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진통제 약을 안 먹으면요 못 견뎌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그 진통제가 그 마약에 속한 거거든요. 그게 진통제를 딱 먹으면 말이죠 이상하게 아프긴 아픈데 아파서 아 죽겠다 그런 마음이 싹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통제는 안 아프게 하는 것보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신경에 이렇게 이 최면술을 걸어가지고 아프지만은 괜찮은 거야 하고 싹싹 잠재우는 게 그 안 아픈 게 진짜 아프긴 아픈데 아프지 않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살짝 속이는 것이죠 우리 신경을. 근데 그걸 이렇게 하면요 아프지만 그래도 참마다 괜찮다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기분이 좋아요. 약간 이게 약간 붕 뜨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참 우울증이 올 것 같아 제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걸 보면요 금방 기분이 싹 올라가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구나 제가 조금 느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이걸 고치고 나서 얼마 동안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거 하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왜요? 그걸 먹었을 때 제 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가 하는 것을 제 몸이 육체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게 마약이요. 흥분 상태나 아니면 감각적인 짜릿함을 주거나 아니면 거짓 평안을 주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잊고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마약에 대해서 그러면 마약을 끊은 다음에 자기 몸 가운데 마약을 하고 싶은 옛사람이 충동질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러나 무슨 힘이 그것을 저지하고 돌이켜서 의로운 생활을 살며 그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거절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갖게 만드냐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과거의 생애에 대한 지긋지긋함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나쁜 결과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후회가 생겨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에 대한 후회와 두 번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를 보고 죄에 대한 결과를 경험해야 회개가 생기죠. 만약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병이 나고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이시여 뭐하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어야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 때문에. 그래야 회개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섭리요. 죄의 결과를 경험케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바뀌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새로운 동기를 갖는 것은 경건의 비밀이요. 의롭게 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요. 그 성령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불렀단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 사람의 역사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굴복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충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충동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게 의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매수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지 말아야지 자꾸 싸워가지고 내가 억지로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동기를 바꾸고 내 선택을 바꾸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동기와 충동을 주신 다음에 그렇게 해나가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요.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으로 사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전도해라. 알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가서 영혼을 만나야 돼요. 찾아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편지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위에서 예? 애써야 돼요. 그런 나의 협력과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같이 어울려져야 돼요. 어떤 때는 말이죠. 아, 주님께서 다 하신다? 그럼 알았다. 난 가만히 있자.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내 몸을 가져가야죠.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 말씀은 누가 있는 것이요? 내가 있는 것이요.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이것을 먹지 말고 저것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요. 그 나의 선택과 나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의의 동기를 심어주고 그런 충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것을 받기를 내가 원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주님 내게 그것을 주십시오. 난 안 됩니다. 난 아무도 안 됩니다. 난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이시오.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 함정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요.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내 형편을 지긋지긋하게 야, 나 정말 이런 건 정말 싫다. 그래서 우리 만큼 후회가 생기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 앞에 돌이키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여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헬라 말로 원어로 말하면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어린아이가 잉태하는 것이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없던 것이 기적적으로 생겨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생기는 거 그거 기적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창조해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세요? 그걸 아이 그건 뭐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자연히 아기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결혼했더라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것이 그게 창조의 능력이죠.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행동과 협력과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같이 결합하는 것이 아이가 잉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생기고 우리가 의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동기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생각일 수 있어요? 느낌일 수 있어요? 우리의 충동일 수 있어요? 그 동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난 동기냐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의롭게 된 동기냐 아니냐 그걸 보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합당한 얘기죠?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바꿔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졸로 물로 만들어주신 그 동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흑심과 동기를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선하게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어릴 때 일어날 때 걸음마하죠? 넘어지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벌벌 기고 저건 뭐야 좀 뛰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로운 동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때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왜 성장해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어떤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행동이 나오거나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앞에 말이죠. 남들에게 볼 때 아이 조심해. 손님 온다 빨리 치워라. 이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어떻게 치워라 이게 돼요? 안 되지. 항상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주 앞에 깨끗해야 돼요. 주님 내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양분을 빨아올리고 수분을 빨아올리는 것을 받아 먹고서 가지는 열매 맺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급하시는 의로운 동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랬어요. 참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우리 몸은 죽은 몸이에요. 우리 영은 의로 살았어요. 왜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은 죄의 습관이 쫙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돼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내재하면.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을 쫓아 가는 자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우리 육체, 우리의 기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이 어떻게 창조해? 신의 성품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느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아니에요? 그 신의 성품을 우리가 참여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의로운 동기를 주셨으니 우리가 자연히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하잖아요. 아, 어떻게 신의 성품을 동참하는가? 아, 가능한 것입니다. Divine nature에서 신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러한 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원칙, 생명력, 창조의 파워 그것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 물어보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것만 읽어요. 그 전에 있는 구절을 잊어버려요. 똑같은 한 절인데 그 앞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애를 써도 마귀를 우리가 무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할 때, 그 뭐예요? 영어로 surrender, 굴복할 때. 자, 굴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스스로 혼자 내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하는 권리를 포기하세요. 안 되는 것이니까. 그 권리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세요. 전쟁할 때, 항복할 때 어떻게 해요? 백딜 들 때, 당신을 우리 이제 마음대로 하시오. 우린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생각하시고 우리 대신 충동해 주기를 시작하세요.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건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건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그 일을 우리 속에서 끝내실 것입니다. 의로운 동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의로운 충동도 우리가 창조해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다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생각을 헤아려서 깨끗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의로운 동기를 주시고 의로운 충동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14만 4천 같은 아름다운 무리가 될 수 있게 저희를 꼴지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붙드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